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구절이 정말 이 사도행전을 풀어나가는 키포인트구나, 키벌스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 구절이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그들은 다 이 세상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다. 그런데 그 인간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시는 것은 다 정해져 있었다.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임하였던 상징적인 의미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보내주신 그 주인공이다. 메시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시대는 그 높여주신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시면서 그가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가 지금 통치하는 시대예요. 근데 그 메시아의 통치를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의 대리인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예수의 제자들,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또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약 3년 동안 공생애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몸소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막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메시아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동을 하고 미라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뒤가 딱 맞습니다. 그 배경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왜 앉은뱅이를 일으키게 되었는가,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 높아지신 하나님, 하나님이 높이시고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그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할 일이 무언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많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갓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습니다. 약 40세 이상 됐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어머니의 태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래서 갓난했죠.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해서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메시아의 대리인으로서 그 앉은 뱅이를 고쳤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게 했어요. 육신이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의 메시아의 시대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메시아가 역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져요.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이 사회의 편견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키가 작아서 갈 수도 없고 막 사람들 틈을 뚫고 내가 먼저 볼 거야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주인이었거든요. 세리장이었고 노마의 앞잡이였고 막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막 주인이라고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뽕나무에서 예수를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이 집에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막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 삭개오의 마음은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 주님 눈물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토색한 것, 내가 거짓, 내가 도둑질한 거 있으면 네 배씩 갚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치료하셔요. 예수님 앞에는 갓난함이나 부함이나 건강이나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께 토로하면 주님은 그 상처를 받아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막 그 기름을 붓고 막 자기 머리털을 닦았어요. 그 죄인인 여자는 어떤 죄를 지었겠습니까? 창기예요, 창기. 모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데 전에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죄 사함의 그 용서의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 여인은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감격하여서 그 비싼 향유를 15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았습니다. 그때 시몬이 아니 왜 저 비싼 것을 이렇게 예수님 발에 허비합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만 두어라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야,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한 1달러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달러의 돈을 용서를 받은 자와 1달러의 빚이 있는데 그 돈을 용서를 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감사가 많겠느냐? 당연히 100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격이 크죠. 바로 이 여인이 그렇다. 자기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함으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하니까 가만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그를 찾는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 마귀에게 눌려서 자기의 온 자는 정신도 없이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악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그 인간들에게 그 마귀의 포로된 자로부터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나스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할 때 그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노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감격 속에서 온전한 정신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금방 지나가거든요. 정말 짧습니다. 짧은 그 인생 동안 확 지지고 먹고 막. 근데 인간이 참 그 속이 알팩해가지고 그거를 이해하면서 막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대충 넘어가고 참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왜 이놈의 혈기가 막 같이 대들고 하면서 막 지지고 먹고 같이 욕하고 같이 죄악에 빠져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눌립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을 주고 희락의 기름을 주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 대신에 그의 마음에 찬송이 넘치게 한다. 그런데 오늘 이 앉은뱅이가 일어서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정말 찬송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절른 바리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40년 동안 앉은뱅이였던 그 사람이 그 절른 바리의 발이 사슴처럼 벌떡벌떡 뛰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뛰었나 안 뛰었나? 자, 7절과 8절 같이 읽어봐요. 7절과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넣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메시아의 대리인이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서 오늘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을 보면 아주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 때의 사건과 아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병을 너무 잘 고치셨기 때문에 또 그의 말씀이 너무 감미롭고 그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재미가 있고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막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받은 후에 눈이 떠질 때마다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면서 저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면 자기의 중풍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한 친구들에게 내가 부탁하니 저 예수 앞에 나를 놓기만 하라.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침상에 네 명이 들고 침상체로 들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했어요. 친구들아, 친구들아, 제발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라고, 예수님께 꼭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붕 위로 네 명을, 이 환자를 끌고 올라가지고 기아장을 뜯어놓고 그 위로 내리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저희들의 믿음을 보고. 환자의 믿음만 본 것도 아니고요, 친구들의 믿음만 본 것도 아니에요. 환자와 친구 함께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팠을 때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행동하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함께 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 함께하는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하니까 또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이 예수님의 대리인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나가봅시다. 1절과 2절과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에 왜 이 사람이 40년이라고 40세가 됐냐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 보면 그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더라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앉은뱅이.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성전 문 앞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미문이라는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밖으로 이렇게 담으로 쌓는데 동쪽에 그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쪽으로 난 문 거기에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요. 정작 성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온전한 영혼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하고 성전의 바깥에서만 배회하면서 사람들에게 겨우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앉은뱅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우리 교회 주변 밖에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블라인드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불구자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이 앉은뱅이처럼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조금 오늘 먹을 양식 받으면 그것으로 좋게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육신에 먹고 사는 것 그 문제 그냥 해결되면 좋고 육신적으로 기쁨은 좋은 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앉은뱅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고 싶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가 구걸한 건 큰 것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 사람 사고에는 그게 없어요. 40년 동안 앉은 병이었기 때문에 그저 오늘 먹을 양식 조금만 있으면 주시옵소서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할 때 근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구걸하는 자에게 어떤 의도로 왔든지 간에 무엇을 구걸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구걸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시죠. 예수님은 항상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먼저 영혼의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게 이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중에 기도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집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할라 내가 채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이에게 열 것이냐라고 했거든요.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가 예수님의 대리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먹을 것 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 은과 금 조금 있으면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는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라보거늘 이 4절이 중요해요. 구걸하거늘 3절에 그가 구걸했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가 구하니까 저 사람이 앉은뱅이구나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은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할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냥 너 필요한 것을 다 아시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주목하고 그가 나를 주목하게 해서 내가 예수인 것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그냥 에이 나와라 하고 나와버렸으면 누가 나은지도 모르고 뭐 이 사람은 영광 돌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나를 주목하여 봐라. 나를 주목하여 봐라. 내가 이제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거지는 막 주목했겠지. 오, 이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래. 다른 사람보다 좀 큰 걸 준가 봐. 들려나 봐. 금전 면입을 들려나 봐 하고 막 눈이 뚫어지다면서 그 사람을 보는데 이 베드로가 이 거지의 생각과는 다르게 항상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내 몸이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의 취직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래적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이 거지가 몇 푼 오늘 먹고 살 것 구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과 정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없지만 그러나 너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 존귀한 이름이에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반응하는 앉은뱅이의 믿음이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앉은뱅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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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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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일어날 수 없어요. 아이고 나는 40년 동안 앉은뱅이었어요. 그리고 안 일어나면 효과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주목시키고 뭔가 큰 것 줄 것 같다면서 기대하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탁 하니까 믿음이 팍 끊긴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그에게 팍 들어가고 이 사람은 다리에 막 힘을 얹고 그 관절이 막 제대로 맞춰지면서 막 일어나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펄쩍 일어나고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그 예수의 대리인인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그 기적을 가장 잘 나타내려고 막 이 사람은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아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맨날 그 미문이라는 곳에 지나들 때 앉은뱅이었던 저 사람이 막 걷기도 하고 막 일부러 막 벌쩍벌쩍 뛰니까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을 받았네. 저게 누구야? 근데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기이하게 여겼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예수의 그 제자들이더니 정말 예수가 저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그리스도요,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걸어서 뛰어서 걷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뭐 교회에 잘 다니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축복해 가시고 여러분이 그걸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앉은뱅이처럼 일어나지 않고 아이고 저는 하나님 다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런데 나는 40년 동안 앉은뱅이였어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고 안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앉은뱅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할 때 일어나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그 ISIS 이슬람 국가라는 새로운 그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 단체들이 기독교인을 너무 핍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내준 그 동영상에 보면 이라크 북부 지역에 기독교인 마을 한 1,000명 정도를 그 기독교인들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너무 비참해요. 이 사람들은 잔악하기로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는 그런 답이 없는 종교는 거짓이죠. 근데 기독교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 사정없이 죽이고 막 그 사진들 보면 그리고 죽인 그 1,000명을 강물에 빠뜨렸다는데 강물이 온통 피로 다 물들었어요. 근데 이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는 그냥 자기네 마호메트가 예언자거든요. 그 마호메트처럼 하나의 예언자, 이사야처럼 하나의 예언자일 뿐이다. 선지자일 뿐이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 중에 자기들을 섬기는 마호메트가 최고다라고 생각해요. 삼위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처럼 단 한 분, 그분은 최소 단위의 그 영적인 존재로서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움직일 수 없다. 인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 거짓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에 엘로힘으로 거기에 벌써 복수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슬람에서는 다 나중에 조작된 거짓말로 만들어진 거다. 다 그리스도인들이 바꾼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이슬람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2세기, 3세기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슬람이 없었어요. 똑같은 유대교로서 유대교 성경을 가지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호메트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과부에게 결혼해가지고 40세에 그 과부에게 결혼해가지고 돈 많은 여자에게 결혼해가지고 막 부자가 됐고 그리고 그 집안일을 잘 처리하니까 그 과부가 그 마호메트에게 많은 권한을 줬어요. 그때부터 이 마호메트가 뭐 유대인들 성경 공부하니까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자기 혼자 자기에게 어떤 계시가 온다고 막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막 했는데 그 예언들을 그때 누가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같이 있던 사람들 있다가 마호메트 죽은 다음에 몇 년 후에 집대생에서 맞는 게 코란이에요.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호메트가 누구냐? 성경에 마호메트의 이름이 단 한 자라도 나온 적 있느냐? 그가 누구길래 예언자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나 예언받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쓰면 그리고 종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왜 이 이슬람이 자기네 그 교리를 주장하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라인이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을 믿는 그 아랍인들이 그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삭의 형인 에서요. 야곱의 형인 에서. 이스마엘. 그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의 그 다른 여자에게 하갈에게서 나왔던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건 조작되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네 교리하고 틀리면 성경은 다 조작되었다. 신약신경은 믿지 않습니다. 모세공경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완전히 교리가 다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병을 고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여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물론 뭐 캐톨릭이 이다이냐 아니냐 그건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모에게 구하고 다른 성인에게 구하는 것 그것은 동의 못합니다. 예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 중요하고 너희가 중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다 그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행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앉은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그 이라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리스도인이 막 죽음과 직면에서 자기가 피할 길이 없을 때에는 왜냐하면 그 사악한 그 ISIS 그 국가 군대들은 기독교인은 다 죽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담대함이 생기나 봐요. 단 한 명도 배교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데 그리고 다 무참히 죽어간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가지만 그들은 힘없이 죽어가고 그 악한 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죽이지만 그러나 먼 날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악한 살인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며 마침내는 백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엄한 심판 앞에서 그들은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며 그때 힘없이 죽어갔던 피 흘렸던 그리스도인 그때 우리 주님이 참으로 그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어느 전쟁터에서 막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포탄이 막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가자. 한밤중에 도망가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막 포탄이 패여가지고 깊은 웅덩이가 뜨고 아버지가 먼저 팍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빨리 뛰어내려. 지금 포탄이 여기저기 떨어지니까 언제 파편이 임해가지고 우리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여섯 달짜리가 하니까 아빠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 괜찮아. 내가 지금 저기 불빛, 뒤에 불빛이 있어서 너를 볼 수 있으니까 나한테 뛰어내려. 그러니까 또 이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아버지를 믿고 내가 너를 볼 수 있어.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하니까 아버지의 품에 그 어둠 속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아빠가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같이 몸을 숙인 가운데 사방에서 폭탄이 떨어졌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앞날이 안 보이지만 두렵지만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아우슈비치 그 감옥에 그 히틀러가 600만의 그 유대인들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가스실로 끌려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막 얼굴이 파래해지고 눈동자만 막 빛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막 불려갈 때마다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 때 그때 그 두려움 속에서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비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습니다. God is here. 벽에 썼을 때 그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의 눈이 따스해지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장엄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불구자들,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위주 보건방송에서 6년 동안 그 중보 기도를 매주 월요일마다 인도했어요. 그때 저는 매번 그 일주일에 한 3, 4일을 그 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엔젤스 내셔널 포레스트 그 나카나에다에서 2번을 타고 한 40분 정도 들어가면 그 중간쯤에 기도원이 있고 그 시냇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맨 처음 거기를 봤을 때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흑암과 어두웠습니다. 그 굴 속에서 저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사방으로부터 내 머리가 쭈삐쭈삐 쓸 정도로 어떤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어떤 사탄이 어떤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저에게 어떤 두려움이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대로 내가 지면 귀신 들려버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제가 그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을 막 굴러가면서 우리 주님이 머리에 가시멸류관 쓰신 거룩해 보일로 나의 생각을 씻어주옵소서.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채찍이 많으신 예수의 보일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보일로 씻기음을 받았느니라 하고 한 시간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는 완전한 자유인이 됐어요. 마음대로 다닙니다. 어딜 가도 무섭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름의 권능을 믿는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저희가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 하나님 타락함의 죄가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거짓되고 그 타락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과 같이 살아가는 옹졸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